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웬만한 것은 참고 또 웬만한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니까요. 시작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정돈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시작의 의미이지요. 그런데 2015년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그렇게 바랬는데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새 모녀 살해 사건을 시작으로 8일 인천 어린이집에서 한 여교사가 4살 백의 여아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10일 의정부 그린아파트 화재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13일 인천 상록구에 인질 사건이 벌어지면서 희생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런 사건과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완전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는 하찮은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뭔가 현찮은 공동체가 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요, 모자란 사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크고 작은 상처와 크고 작은 다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어디든 문제가 있어요. 예? 어느 교회 갔더니 문제 하나도 없더라. 야, 이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하지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파 과부들이 수혜 대상으로부터, 구제의 수혜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그 제외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본래 이 분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잘해도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요? 잘해도 욕을 얻어먹는 것이 분배란 말이에요. 다 주면 괜찮은데 누구를 안 주면, 아니면 누구를 좀 적게 주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단 말이지요.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을 때, 들어갔을 때 저는 늘 이렇게 갔다 올 때면 제 것을 다 주고 옵니다. 돌아올 때면 아주 가볍게 돌아와요. 심지어 신발까지도 주고 제 옷까지도 다 내어주고 옵니다. 그래서 정말 가볍게 하고 돌아오는데 한 번은 이 마사이들이 살고 있는 이 부족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 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데 하루 종일 흙투성이 된 그 모습으로 손가락만 앉아서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안 돼 보이는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제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긁어 모아서 그 아이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곁에서 있었던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았더니 이런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가지고 있는 양이 이 부족에 다 나눠줄 수 있는 양 정도가 있으면 나눠주셔도 되는데 혹 조금만 있어서 누군 나눠주고 누군 나눠주지 못하게 되면 종족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나눠주지 마십시오. 저는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했던 일인데 거기에선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여기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전통들, 좋은 유산들을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가져다 쓴 것들이 있어요. 가져다 배운 것들이 있어요. 사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매주일 금요일 오전이 되면 자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상점과 상가들과 가정들을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과 물품들을 수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자기의 것들을 다 나누는 일들이 습관적으로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오후가 되면 그 수거한 것들을 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결국은 파리 안으로 굽듯 자신들의 백성들, 자신들의 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헬라파가 제외된 거예요. 기분 나쁘지요.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해외에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하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국에서 지내는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번도 본토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본국을 떠나본 적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자리에서 늘 머물러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숫자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숫자가 더 많겠습니까? 훨씬 더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아요. 헬라파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에 반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주요한 사역들을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맡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지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요. 오래된 교인들과 새로 등록한 교인들과의 갈등,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과의 갈등, 직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갈등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서리집사가 되고 있어요. 기분 나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또 예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서로 아는 척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원망과 다툼으로 서로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접근 방식, 즉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문제의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보고 있어요. 문제의 뿌리예요.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중단하는 거예요. 구제하다가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 구제하지 마라. 구제 안 하면 원망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제하지 마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일을 그만두도록 중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하던 사랑의 도시락 동아리가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까지 꾸준히 헌신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유지해 올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봉사할 사람도 없고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지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어요. 저는 이 귀한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원했는데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담당 권사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 상의를 드리면서 지혜를 짜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소속 부서로 조직 개편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해서 이 부서가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담당 장로님의 적극적인 지지로 이것이 결정되었고 올해도 계속 이 사역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제는 결코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적극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봉사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할 수 없는 분들은 물질로 봉사하세요.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도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해요. 마치 자신이 판결자인 것처럼 누구 때문에 이 문제에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어요. 보다 본질적인 시각으로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점점 더 사역이 늘어갔겠지요. 바빠지겠지요. 너무너무 바빠지겠지요. 거기다 구제하는 일까지 주어졌으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정작해야 하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 안에 갈등과 원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직감적으로 알게 되지요. 2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임을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원망하는 일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것은 들어온 식량과 물품들을 적절하게 배포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 중요하지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것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야 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도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사도들의 잘못이란 말이지요.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빠지니까 생겨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교인들 만나고 행정일하고 교회 이곳저곳 두루 살피다 보면 정작 해야 하는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제 소원은요. 철저히 말씀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도와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때 가능해요. 제가 말씀 연구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세요.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서 원망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에서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는가 근거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해 부름 받았는가? 여러분 사도들이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오직 말씀 증거하기 위하여 오직 기도하기 위하여 부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것은요 주일 강단 지키는 거예요. 이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일은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요? 그것은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 받았고 교회가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제나 봉사는 우리 교인들도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봉사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꼭 사도가 아니어도 돼요.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돼요.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어떤 교인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봉사하는 일들, 이 구제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목회자가 말씀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소홀히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에 게을리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목회자는요, 말씀 연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해요.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봉사하는 건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 연구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장로님들은 정치에 가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위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저는 정치하랍니다. 저는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것만 목숨 걸겠습니다. 정치는요 정말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장로님들이 가셔서 열심히 교회를 이끌어가야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일은 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결국 무엇합니까? 설교 연구합니까? 말씀 연구합니까? 기도합니까? 이간질이나 하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분열되게 만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들은 바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선순위를 정리하라 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막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이에요. 민감한 자들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한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설명해 찾아보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큰 소리로 원망하고 막 다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시렁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 서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 궁시렁궁시렁궁시렁궁시렁.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되는 것을 사도들이 워낙에 민감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 민감함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본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힘쓰리라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집중하리라. 말씀과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상반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되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온 무리가 이 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온 무리들이 기뻐한대요. 성령이 인도하신 결정은 언제나 공동체 전체에게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으면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찾으면 가족 식구들이 기뻐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를 찾으면 교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자리를 망각하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성도들이 어려운 거지요. 언제나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장 행복했던 신혼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꿈을 이루는 교회,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역이 많을 때요? 설교 준비할 때요? 신방이 많을 때요? 교인들이 속상하게 할 때요? 아니요. 교인들이 속상하게 하는 것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지요. 교인들이 알아서 잘할 것 같으면 목회자 없어도 되지요. 알아서 잘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묵상 잘하고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면 그런 목회자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목회자가 있어야 될 일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일 힘들 때는 언제냐면요, 제 영혼이 메마를 때예요.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어려운 교인들을 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이 있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은혜예요. 제 영혼이 메마르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그냥 힘들어요. 그냥 어려워요. 그런데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성도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부흥은 목사의 설교와 기도 속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목사의 설교가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적인 설교가 될 때 그 설교로 인해 교인들은 변화되는 겁니다. 목사가 성령의 민감함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때 그 기도로 인해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메마름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말씀의 감동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깊이를 추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교회 안에 좋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꾼을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꾼은 공동체 내부에서 뽑혀졌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시작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기업이나 스포츠를 보면 자신들의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할 때 외부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키워가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약해도 모자라도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장을 잘못 담그면 1년 근심이고 사람 잘못 들어오면 평생 근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하지요. 바로 사도들이 본 것이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일꾼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함께 지내온 세월 동안 검증의 과정을 거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지내온 삶 속에서 검증의 과정이 이미 끝난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뽑혀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랑하고 세워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정말 장로님 되면, 이분이 정말 권사님이 되시면, 이분이 정말 안수립사님 되시면 정말 귀하게 봉사하겠다, 충성하겠다 생각되는 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 세워드리는 일, 막 세워드릴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세운 일꾼들이 누굽니까?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돼 있어요. 여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뭘까요? 모두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뽑으라 했을 때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을 선출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첫째는 이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의 성숙도입니다. 기분 나빠 못하겠다 해서 일을 다 그만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 세워놓고 자기들 뒤로 다 빠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숙함입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기분 나빠 못하겠다 해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세워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령의 역사예요.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초대교회가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주도적인 일들이 감당이 됐다면 그냥 거기 안에서만 멈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스테반, 빌립, 뭐 니고 다 보면 대단한 사람,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이들은요, 타국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살아본 경험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앞으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큰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사라지고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둘째 기준은 뭘까요? 둘째 기준은 개인의 능력과 실력보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가, 얼마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이 가득한 칭찬 듣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뒤세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성입니다. 영성, 즉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조건으로 성령과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충만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언제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 그 사람, 언제든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성령의 사람들을 교회를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분별력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렇다면 지혜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생의 박자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박자를 맞출 줄 아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인생의 박자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할 말, 안 할 말을 아는 것이고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이 성령 충만과 열심히 있는 사람은 때로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열심이 서로를 상처를 주고 문제를 더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꾼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있어요. 제 목회 철학은 뭐냐면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일을 맡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자기는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앞으로 열심히 지적질 해주세요. 그럼 아, 그 일을 맡겨달라고 하는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 맡겨드릴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는요, 일꾼을 뽑는 것이지 말쟁이를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일꾼을 뽑는 것이지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모양인 꼴인지 모르겠다. 왜 교회는 이런지 모르겠다.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해요. 지혜가.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어요. 여기서 칭찬 듣는 사람과 인기 좋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인기 좋은 사람은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밥도 잘 사주고 뭐 재미난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인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기 좋다고 해서 칭찬 듣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 듣는 사람은 앞에서 본 성령과 지혜의 기준에서 인정받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함께한 분들은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거 무시 못합니다. 인정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새로 세울 일꾼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몇 명입니까? 일곱 명이에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일곱 명. 여기 일곱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동역입니다. 동역. 교회의 모든 일은 함께 섬기는 거예요. 특정한 누가 잘하는 사람들만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역이 쉽지 않지요. 특히 재주 있고 성격 급한 사람은 동역이 쉽지 않아요. 교회 일에 무슨 일이든지 동역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성경의 신약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제자 삼아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계속 너희는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서로 참아주며 기다려주면서 박자를 맞춰주는 동역. 이것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일곱 명의 일꾼을 세우자 원망에 가득한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보면 일곱 명의 일꾼이 세워지자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왕성하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의사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의사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점 더 증가되는 상태, 점점 더 강해지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겁니다.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행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때문에 일어납니다. 프로그램 따라 교회 가지 마세요. 시설 따라 교회를 선택하지 마세요. 그 교회 가면 어떤 프로그램 하더라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양정교회도 원망을 넘어 부흥으로 넘어가려면 바로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원망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야 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 양정교회도 지나온 세월 동안 지내오면서 겪었던 원망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기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가 원망을 넘어 부흥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내부의 불평이 나왔을 때 사역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일꾼을 세워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원망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꾼을 세워 원망이 가득한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원망을 넘어 부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